VOA 세계뉴스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부좌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열린 화상정상회담에서 핵무기 통제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부좌관은 어제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화상대담에서 두 정상은 전략적 안정에 대한 논의 진척을 시작하는 것을 들여다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협상 논의는 아직 잠정적인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략적 안정이란 핵 등 전략무기로 인한 전쟁 위협 방지를 위한 대화를 의미하며 냉전 시절 미국과 러시아가 핵탄두 보유량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던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이 핵무기 통제 또는 감축 협상에 나올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한편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VOA에 이란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 협상 재개를 앞두고 두 정상은 상호 입장과 기대를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말 재개 예정인 이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두 정상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 언론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관영 차이나 데일리 신문은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화상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이 같은 보도를 확인하면서 환영할 만한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기자들이 중국으로 돌아가 중요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미국과 외국 언론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민주적 가치를 반영하는 언론 자유를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 정부는 중국 기자들에게 1년 유효기간의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했고 중국도 미국 기자들에게 동등한 비자와 체류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지난해 자국 내 미국 언론인들에게 규제를 가했고 이에 대응해 미국도 인민일보 등 중국 매체 15곳을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하고 소속 언론인의 체류기간을 90일로 제한했습니다. 척 슈머 미국 상원민주당 대표는 어제 오랫동안 지연됐던 미국의 혁신과 경쟁을 위한 법안 USICA를 새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국방부의 예산을 결정하기 위한 법안으로 미국의 혁신과 경쟁을 위한 법안 USICA는 중국에 대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미국 내 제조와 과학혁신 부문의 연구개발 기금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슈머 대표는 USICA를 통과시키는 것은 반도체 수량 부족과 관련된 물가 오름세에 맞서고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면서 긴장된 공급망을 완화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가 취할 수 있는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반도체 제조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약 2,500억 달러를 배정한 법안을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첨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민주당이 이번 주부터 USICA가 포함된 국방수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상원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원과 상원은 양측의 법안 차이를 놓고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폴란드 당국이 어제 벨라루스와 마주한 국경지대에 머물고 있는 난민들을 겨냥해 최루탄과 물대포를 발사했습니다. 폴란드 국경수비대는 이날 진압 영상을 공개하면서 난민들이 먼저 돌 등을 수비대에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국경수비대 대변인은 폴란드 병력을 겨냥한 공격에 100여 명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벨라루스와 마주한 폴란드 국경도시 쿠즈니카 인근에는 현재 난민 2천여 명이 임시 숙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폴란드 당국은 또 난민들의 시위 과정에서 경찰과 군인, 국경수비대를 포함해 9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폴란드 경찰청 대변인은 벨라루스 정부가 국경 진입을 시도하는 난민들에게 연막탄이나 다른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이날 폭력 시위 현장을 벨라루스 당국은 무인기를 활용해 지켜보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벨라루스 정부가 지난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의 재선 과정에서 시위대를 강경 진압한 혐의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벨라루스 정부는 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최근 중동지역 난민 유입을 의도적으로 부추기고 정치 무기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7일 수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 문제는 이란 핵과 함께 당면한 도전과제로 중국과의 긴밀한 조율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선언을 놓고 미한 간 무난 합의가 조만간 이루어질 듯한 한국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유권자 10명 중 4명은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4도에서 9도, 낮 최고 2도에서 1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 문제는 이란 핵과 함께 당면한 도전과제로 중국과의 긴밀한 조율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미국과 중국은 상호 경쟁이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관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화상정상회담에서 북한 등 영내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북한 문제는 미중 협력 분야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16일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전날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화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두 정상의 영내 주요 도전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란,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또 미중 관계 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북한 문제를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한 국제 현안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And on North Korea, of course, we have seen a series of tests by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has indicated we're prepared to engage.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북한의 일련의 미사일 시험을 봤다며 북한이 같은 준비가 돼 있다면 미국은 선의와 외교로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한 미중 조율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지만 북한 문제에 대한 두 정상의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국도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시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이란 핵과 한반도 정세 등 기타 공동으로 관심 있는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을 뿐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 외에 이란 핵 문제도 거론하며 미국과 중국이 역사적으로 협력해왔고 현재 중요한 순간을 맞은 임박한 도전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의 이해가 일치하고 추진해야 할 긴급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긴밀한 조율이 필요한 영역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공중보건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이견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할 문제로 타이완 해협 주변의 안전과 평화 보장 등을 꼽았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처럼 양국 관계가 다양한 범주에 있지만 일관되고 정례적인 상호 소통을 통해 다뤄져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 점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이 충돌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가드레일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이 여러 수준에서 관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 you will see at multiple levels an intensification of the engagement to ensure that there are guardrails around.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의 핵무기와 미사일 증강에 관한 우려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전략적 안정을 위한 대화의 필요성과 이것을 정상 차원과 함께 안보, 기술, 외교 등을 아우르는 양측의 고위급이 주도할 필요성에 대해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정상 모두 전략적 안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미국이 우리의 이익을 증진하고 가치를 반영하는 21세기 새로운 규칙을 써나가기 위해 마음이 같은 동맹 그리고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토대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했으며 이 동맹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3시간 넘게 진행된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양국 간 현안과 주요 국제 문제 외에도 신장, 티베트, 홍콩을 비롯해 광범위한 인권과 관련한 중국의 관행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최종건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이 16일 워싱턴에서 한반도 관련 사안 등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북한 문제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 공동의 약속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셔먼 부장관과 최 차관은 미국과 일본, 한국의 협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후변화와의 싸움, 그리고 탄력적인 공급망과 대유행병 이후 경제회복을 확실히 하는 것을 포함한 21세기 국제적 도전들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미한 동맹이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셔먼 부장관은 한국의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 리더십을 환영하는 한편 규칙에 근거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와 함께하겠다는 미국의 의지와 더불어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의 평화적 회복을 향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보도 자료를 통해 양측의 만남을 확인했습니다. 외교부는 양측이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방안에 대해 각급에서 소통과 공조가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회담은 약 60분간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한편 셔먼 부장관은 17일 제9차 미한일 차관협의회에서 한반도 관련 사안들을 논의하며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합니다. 18일에는 일본의 모리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과 양자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놓고 미한 간 무난 합의가 조만간 이루어질 듯한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종전선언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한 간 무난 조율이 마무리되더라도 이를 계기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외교차관 협의차 지난 14일 미국을 방문한 최종건 한국 외교부 1차관은 워싱턴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종전선언 추진에 있어 미한 간 이견이 없다며 지금 연말 국면이고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최 차관은 이처럼 미한 간 종전선언 문제 조율이 원활하다고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반응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앞서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도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종전선언의 형식, 내용에 관해 미국 측과 최근 아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며 미한 간에 상당히 조율이 끝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 장관은 그러나 종전선언의 최종 성사 여부에 대해선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종전선언이 미한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태도는 한국 정부보다 더 신중한 양상입니다. 미 국무부는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최종건 1차관이 16일 워싱턴에서 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양측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지만 종전선언을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한 간 무난 조율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노골적인 핵무기 고도화 추진에 제동을 걸기 위한 대화 틀 마련에 미한 두 나라가 기본적인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양국은 문안의 최종 조율과 함께 북한에 이를 전달하는 시점과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과 한국이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 수준의 종전선언 문안을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면서 다만 미한 간 문안 합의와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교수는 문안이 완성되더라도 북한에 이를 사전에 전달하기보다는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게 먼저라는 게 미국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가 협의를 하고 있는 건 맞고 문안까지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거를 현재 상태에서 북한한테 전달해주고 북한이 검토를 해서 나와라 그거는 아니고요. 문안을 만들고 다 준비를 했지만 그거를 보려면 협상 테이블에 나와라라는 게 일단 미국의 입장입니다.
박 교수는 종전선언 문안을 사전에 전달할 경우 북한과의 논의가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북한이 우선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을 요구할 경우 북한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더 적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최영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종전선언 문안 전달과 대화 재개 사이의 선후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의 소통은 상황 진전을 봐가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미한 간 종전선언 문안 합의보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어떻게 견인하느냐가 훨씬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종전선언 문안이 완성돼도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국이 조건 없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라는 그동안의 요구를 접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에 앞에 종전선언을 놓을 것이냐, 비핵화 협상과 함께 놓을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조건에 관한 문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이중기준 철폐나 적대시정책 철폐와 관련해서 제재 완화나 이런 부분을 북한에게 먼저 제공할 것이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양보를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변화 없이 북한을 종전선언으로 견인해낼 수 있는가가 더 어려운 문제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미한 간 종전선언 문안 합의는 첫 관문에 불과하다며 이 때문에 종전선언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 정부 당국자들조차 북한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최종 성사를 낙관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한미 간의 문안을 조율하는 단계란 얘기는 한미 간에 합의하는 거지 북한이 합의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최종 단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남북미가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하고 실무 태스크포스가 구성이 돼서 실무 접촉을 통해서 문안을 조율하는 게 최종 단계지 지금 한미 간은 사실은 훨씬 이전 단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에 대해서 긴밀하게 논의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한편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은 17일 부산에서 열린 한 국제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종전선언은 남북미 대화의 촉매제이자 북한에도 안전보장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장관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완성은 많은 시간과 절차를 거치게 되겠지만 종전선언은 이 과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입구이자 의미 있는 이정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유권자 10명 중 4명은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매우 우려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는 나라는 중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유권자 10명 중 4명은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충돌에 대해 매우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닝 컨설트가 미국 유권자 1,803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가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충돌을 매우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32%는 다소 우려한다고 답했고 10%는 별로 우려하지 않는다, 6%는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모른다는 응답은 9%였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공화당 지지자의 51%가 미북 충돌을 매우 우려한다고 답했고 같은 답을 한 민주당 지지자는 39%로 나타났습니다. 모닝컨설트의 이번 설문조사에서 미국 유권자들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가장 우려한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을 매우 우려한다는 응답자는 46%, 다소 우려한다고 답한 응답은 32%로 10명 중 8명이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별로 우려하지 않는다와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는 각각 9%와 5%, 모른다는 응답은 9%였습니다. 또 민주당 지지자보다 공화당 지지자들이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더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과의 정치, 경제적 긴장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54%가 매우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31%는 다소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 또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충돌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한다고 답한 응답이 각각 39%와 34%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럽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EU 이사회가 핵과 미사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북한의 활동에 대해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행동을 삼가고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제사회는 유엔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 이사회는 북한이 불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유럽연합이사회는 내년 1월 열리는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 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15일 승인한 결정문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후 이사회는 특히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 시설 유지 보수 등을 비롯해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북한이 취한 조치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사회는 이어 북한이 모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 CVID로 폐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EU 이사회는 북한의 모든 관련 국가 의미 있는 논의에 관여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즉 CVID를 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선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회는 북한의 핵확산 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포괄적 안전협정에 복귀하고 추가 의정서를 이행하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을 서명 비준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제재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포함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모든 나라들에 요구한다고 EU 이사회는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달부터 열리고 있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도 핵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는 북한의 행동과 의도는 중대한 우려사안이라며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등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줄곧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The DPRK's actions and stated intention to continue developing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re a matter of grave concern.
NPT 회원국들은 1970년 핵확산 금지조약 발효 이후 5년마다 회의를 열어 핵 군축과 핵 확산 방지, 평화적 핵 에너지 이용 등을 평가해왔습니다. 제10차 NPT 평가회의는 당초 지난해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의 여파로 3차례나 연기됐다가 내년 1월 4일에서 28일 뉴욕에서 대면 방식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한 뒤 2003년 탈퇴를 선언했지만 NPT에서는 북한 핵 문제가 여전히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 정권의 정보 검열과 감시 활동을 겨냥한 미국 상원의 법안이 2022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됐습니다. 의회가 매년 통과시켜야 하는 국방수권법안에 되는 별도 법안은 연내 의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돼 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소속 로포트만 상원의원이 15일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법안을 새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2015년 말 북한 여행 중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혼수 상태로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원비어의 이름을 딴 법안입니다. 이번 법안 제출에는 원비어의 고향인 오하이오주를 지역구로 든 포트너먼 의원과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 의원, 델라웨어주의 크리스 쿤스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미 정부가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환경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하고 북한의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출된 법안은 국방수권법안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상원 표결을 거친 뒤 이어 하원과의 조율을 거쳐야 의결 여부가 최종 확정됩니다. 다만 국방수권법안을 의회가 매년 반드시 의결해야 하는 데다가 이 법안에 포함된 별도 법안은 일반 법안과 달리 복잡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당파적 이견이 없는 경우 연내 의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실제로 원비어의 이름을 딴 미 의회의 첫 번째 법인 오토원비어 북핵제재 강화법은 약 2년 동안 처리에 진전이 없었지만 2020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지난 2019년 말 법으로 제정됐습니다. 새 국방수권법안 포함이 추진되고 있는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법안은 지난달 말 소관상임위인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이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 처리되려면 상원 본회의 별도의 심의와 표결에 이어 하원에서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최종 의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원은 15일 새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군사위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의 세부 내용과 여러 수정안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해 본회의 표결에 붙일 상원의 최종 국방수권법안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척시모 상원 민주당 대표는 16일 본회의 연설에서 어제 상원이 연례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첫 번째 절차적 조치를 취했다며 공화당이 이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동참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r. President, last night I took the first procedural step for the Senate to begin consideration of our annual national defense bill.
지난 7월 상원 군사위가 채택한 국방수권법안에는 한반도 관련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은 국방부 정보안보 담당 차관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국가들의 악의적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전투사령부의 정보 요구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계획을 법안 발표 90일 이내에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사이버사령부와 국방부 정보안보 담당 차관이 공동으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개별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이버 전투 전략을 법안 발효 1년 이내에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가정보국장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핵무기 관련 역량과 프로그램, 기반시설 정책에 관한 공개보고서를 2022년 1월 1일 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국가정보국장은 이런 보고서를 향후 6년간 2년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이 밖에 법안은 인도태평양 역내 방위동맹과 파트너십에 대한 결의 조항에서 호주와 일본, 한국과의 동맹을 재확인하고 투자하며 현대화할 것이라며 이들 국가와의 동맹은 다른 글로벌 동맹과 파트너십과 함께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자산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역내 미국의 방위동맹과 파트너십에 다시 한번 전념하고 이를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과의 동맹의 경우 미한 상호방위조약과 일치하고 평화적이며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지하며 동맹을 다시 한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군사위는 북한과 관련해 국방수권법안에 첨부한 설명서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으로 소형화된 핵탄두와 전술 핵무기, 독립적으로 여러 표적을 겨냥할 수 있는 핵을 장착하고 재진입이 가능한 미사일 발사체 개발을 적시했습니다. 또 북한은 사정거리가 다양한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과 핵추진 잠수함 체계, 극초음속 부스트 활공 발사체 개발 계획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하원의 국방수권법안은 최근 본회의를 통과해 상원과의 조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국 내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로 강제 송환 대상이라는 중국 당국의 입장에 대한 반응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중국 내 탈북자들은 강제 북송 대상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탈북자들을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로 규정한 중국 정부의 서한과 관련한 BOE의 논평 요청에 중국에 있는 북한 망명 희망자들의 구금과 강제 송환에 계속해서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망명 희망자들은 귀국 후 즉결 처형을 포함한 고문과 박해에 심각한 위험에 처한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1951년 유엔 난민협약 그리고 1967년 난민의정서와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의무를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닐스 멜저 유엔 고문문제특별보고관, 미리암 에스트라다 카스틸로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부의장은 어린이 등 북한인 1170명이 중국에 구금돼 다수가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진정서를 접수한 뒤 지난 8월 23일자로 중국 정부에 공동 서한을 보내 관련 정보와 법적 근거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제네바 주재 대표부 명의로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에 보낸 답변에서 중국 내 탈북민들은 국제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이 답변에서 질문에 있는 개개인들은 북한에서 온 사람들로 불법 경로를 이용해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입국했다며 중국 내 탈북자들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출입국 절차와 법, 규정을 위반한 만큼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이 즉결 처형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한다며 중국 정부의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중국의 답변에 대해 퀸타나 보고관도 미 국무부와 같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15일 BOE에 보낸 입장문에서 중국의 주장은 국제 의무에 위배된다며 중국 당국이 이런 입장을 취하며 모든 인간을 고문과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 또 이를 중국으로의 불법 입국이나 신분과 상관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회피하는 것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원칙은 중국이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 고문 방지협약 당사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국제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어느 당사국도 조약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 27조와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 고문 방지협약 등을 언급하며 이런 원칙은 송환될 위험이 있는 탈북민들에게 적용해야 할 중국의 주요 법적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당국이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최근 워싱턴으로 옮긴 대북 정보 유입 단체와 탈북민들을 쓰레기, 미국을 오물장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탈북민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준 미국이 진정한 조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미국 내 탈북민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통일신보는 이번 주 최신호에서 최근 워싱턴으로 본부를 옮긴 한국 내 대북단체 노체인과 탈북민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매체는 낙엽이 주는 생각이란 기명 칼럼을 통해 향방 없는 바람에 이리저리 나뒹구는 낙엽들이 미국으로 둥지를 옮긴다고 설치는 탈북자 쓰레기들을 연상시킨다며 노체인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을 지적했습니다. 북한 15호 요독관리소 수감자 출신인 정광일 노체인 한국지부장은 최근 VOA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압박으로 활동을 제대로 못해 워싱턴으로 본부를 옮긴 사실을 밝혔습니다. 통일신보는 탈북자들이 키워주고 내세워준 고마운 품을 배신하고 달아나 민족 내부에 불화의 씨를 뿌리고 한국 국민의 비난과 저주의 대상이 돼 미국으로 쫓겨났다며 인간 추물, 쓰레기란 막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간 오물, 인간 오작품을 받아들이는 미국은 쉬파리 때 모여드는 거대한 오물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광일 지부장은 15일 BOA에 이런 비난은 탈북민을 범죄자로 매도해 한국인과 국제사회에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라며 김정은의 두려움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옮겨가가지고 북한의 외부정보를 유입시키는 게 두려운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깨우쳐지는 게 그게 두려운 거예요. 반정부 세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발악을 하는 거지.
최근 미국 서부에서 대학을 졸업한 신의주 출신 김두현 씨도 북한 선전 매체의 보도는 탈북민들의 미국 내 인권 활동이 북한 정권에 아주 치명적이란 사실을 스스로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에서의 북한 인권 활동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더 직접적으로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가 앞으로 더 비난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미국 내 탈북민들은 북한 선전 매체의 배신자, 쓰레기 주장에 헛웃음이 나온다며 오히려 측은지심이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 220명 가운데 지난 2006년 처음으로 입국해 현재 해산물 사업을 하는 데보라 씨는 북한 당국을 향해 무엇이 진정한 조국의 의미인지 반문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계신 간부 동지들가 여기 와서 지금 15년 살았는데 자유의 나라, 제대로 기본적인 인권이 갖춰진 이 나라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북에서 뭐 100만 장자면 뭐 저기 하늘나라 얘기인데 저는 여기서 15년 만에 비슷하게 이뤄냈고요. 그래서 되게 진짜 여기 미국 사람 어깨를 당당히 겨루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이런 인권의 권리를 노리면서 자유롭게 살거든요. 가족 다 여기 혼자 혈혈 단신을 와서 단란한 가족을 이루고 애기들 다 잘 키우고 있고 되게 막 진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썩어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짜로.
가족과 함께 미국 중서부에 7년 전 정착한 김마태 씨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서 북한 간부들에게 누가 과연 죄인인지 따져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면 왜 탈북을 했으며 살기가 좀 안 되기 때문에 나왔지. 자식한테만은 그런 나라를 나라에서 살지 못하게 해주려고 전 필사적으로 나왔습니다. 수백만 달러, 천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핵무기를 만들고 김일성의 궁전을 만드는 건 제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싼 가격이 옥수수 죽도 못 먹여서 사람들을 내보낸 거는 제가 아닌지 과연.
미국 중서부에서 꽃 도매업을 하는 글로리아 씨는 그냥 태어난 곳과 인간다운 삶을 사는 곳은 차원이 매우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저한테는 그냥 조국이죠. 너무 감사한 나라. 미국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줬다면은 북한에서는 키워준 이유가 각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느라고 그걸 허락 가운데서 뭐 매개친 게 아니라 자기네 김일성의 오직 러야 패밀리만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필요성에 의해서 그냥 죽지 않은 것만큼 그냥 목숨만 이렇게 연명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차원이 다르죠. 북한은 그냥 태어난 거고 미국은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난 것이고 여기는.
글로리아 씨는 외부 정보 영향으로 북한 매체 기자들도 현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공포 정치 때문에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는 북한 기자들에게 연민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0년 100번째 난민으로 미국에 입국한 앤드루 조 씨는 자신들을 대신해 북한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정보를 보내는 단체들이 고맙다며 슬픈 현실이지만 오물장은 북한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 오물장이죠. 미국은 정말 기회의 땅이고 정말 일한 것만큼 자기 노력하는 것만큼 아버지로서 가족을 돌보고 정말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잘 실현된 게 이제 미국이 아닙니까? 그 북한 전 인민이 이 자유의 맛을 안다면 아마 2500만 전 국민이 아마 배신자로 생각하는 것이 맞겠죠.
노체인의 정광일 지부장은 북한 선전 매체의 탈북민 비난은 결국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 말해서 북한 정권이 지금 자충수를 두는 거예요. 오히려 누워서 침뱉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정체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절대로 고급 배반자가 아니죠. 제대로 키워둬야지 노예처럼 부리고 그 이제 와서 조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조국이 아니에요.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앞서 BOA에 한국과 미국, 다른 곳에 사는 탈북민 커뮤니티와 적극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인권에 대한 존중을 개선하도록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확대하고 북한 안팎으로 또 내부에서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촉진하며 인권 침해와 학대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대배심에 기소된 북한 조선무역은행 관계자 등 30여 명을 도망자, 즉 사실상 기소 중지자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등 제3국에 머물고 있어 미국 법원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대북 제재 위반 혐의자는 최소 4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고철만 등 지난해 연방 대배심에 기소된 북한 조선무역은행 관계자 등의 사건을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루돌프 콘트레라스 판사는 지난 10일 명령문에서 피고들이 도망자 신분인 만큼 이번 사건을 일정과 사건관리위원회로 다시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배정하는 역할을 하는 일정과 사건관리위원회는 피고의 소재 파악이 불분명한 경우 사건을 다시 돌려받아 피고가 체포되거나 다시 소환될 때까지 해당 사건을 관리합니다. 따라서 이번 명령을 계기로 고철만 등 피의자들은 공식적으로 도망자 신분, 즉 기소 중지자가 됐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조선무역은행 은행장으로 활동하던 고철만과 김성의, 부은행장인 한웅과 리정남 등 조선무역은행 혹은 은행의 위장회사 등에 근무하던 북한인 28명과 중국인 5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250개 위장회사를 통해 최소 25억 달러를 거래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금융망을 이용해 미국의 긴급경제권한법과 대북제재법, 대량살상무기 확산제재법, 국제돈세탁, 은행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당시 약 30명의 북한 국적자가 대거 기소되면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동시에 상징적 조치라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피의자들 대부분이 북한과 중국 등 미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 머물고 있어 실제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건을 맡았던 담당 판사까지 빠지게 되면서 법원을 통한 이번 사건의 진전은 더욱 더디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 위반 등을 이유로 북한인 혹은 제3국적자를 기소했지만 진전 없이 장기 계류 중인 사건은 최소 7건, 용의자는 46명입니다. 이 중 조선무역은행을 제외한 북한 국적자는 북한 해커로 알려진 박진혁과 김일, 전찬혁 등 3명으로 이들은 미 연방수사국의 공식 수배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지만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북한 국적자 리정철과 리우경은 말레이시아인 간치림과 함께 대북제재 위반과 금융사기, 자금세탁 공모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미국 법원에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면서 물품을 구매해 북한으로 수송했고 이 과정에서 미 달러로 결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또 북한의 해킹 그룹 라자루스가 절취한 암호화폐 돈 세탁에 연루된 중국인 테니닌과 리자동, 중국 단둥 홍샹 실업발전 마샤오홍 대표와 회사 관계자들, 그리고 싱가포르인인 타니뱅과 거기생 등도 미국 법원에 기소돼 공식적으로는 미 수사당국의 추적을 받는 피의자들입니다. 다만 수사당국이 현재 수사 중이거나 아직 법원이 공개하지 않은 사건까지 합치면 실제 미 정부가 추적 중인 용의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피의자들이 미국 법원의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극히 드물지만 관련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현재 북한 국적자인 문철명은 올해 3월 말레이시아에서 신병이 미국으로 인도돼 돈 세탁 등 혐의에 대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3일 화상 연결 방식으로 열린 인정신문에 모습을 드러낸 문철명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며 다음 달 두 번째 법원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5년 캄보디아에 거주하던 북한인 김성일이 미국에서 군사용 야간 투시경을 구입해 중국으로 밀반출하려던 혐의로 체포돼 미 법정에 선바했습니다. 당시 김성일은 위장 작전을 수행 중이던 미 국토안보부 소속 요원에게 접근해 야간 투시경을 구매하려 했고 이후 물건을 받기 위해 하와이로 향했다가 체포돼 3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6년 만에 3대 혁명 선구자 대회를 여는 것은 경제 역경을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는 주체 사상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진정한 경제 개혁을 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5개년 전략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15일 VOA에 북한이 현 시점에서 3대 혁명 선구자 대회를 여는 건 과거 김일성 시대부터 이어진 주체 사상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3대 혁명은 김일성 주석이 강조해왔던 가치로 이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 정권이 언급하는 건 과거로의 회귀를 뜻한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그러면서 김일성 주석이 처음 주체 사상을 들고 나온 건 1956년으로 옛 소련과 중국이 북한을 점령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던 시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한국 전쟁 이후 복구 과정에서 중국과 소련, 동유럽 등으로부터의 지원에 의존적이었던 시기에 김일성 주석은 당시 중국의 마오쩌둥 주석이나 소련의 니키타 후르쇼프 서기 등의 영향을 물리치기 위해 주체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앞서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제5차 3대 혁명 선구자 대회가 평양에서 열린다고 보도했습니다. 3대 혁명이란 사상과 기술, 문화 영역에서의 혁명을 뜻하는 말로 북한은 1986년 11월, 1995년 11월, 2006년 2월, 그리고 2015년 11월 등 지금까지 4차례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브래드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이 3대 혁명 선구자 대회와 같은 행사를 통해 사상적 결속을 강조하는 건 오래 이어온 전통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3대 혁명이라는 건 한국전쟁 후유증 속에서 김일성 주석이 논란과 역경을 직면한 가운데 만들어낸 개념이라는 겁니다. 트로이 스탱거론 한미경제연구소 KEI 선임국장은 혁명과 주체 두 단어는 북한 건국 이후 늘 함께 묶이는 단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탱거론 선임국장은 북한이 겪고 있는 식품 가격 상승이나 식량 부족 등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부적으로 주민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해 생산을 늘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에서 봐왔듯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스탱거론 선임국장은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실패를 시인한 데 이어 올해부터 시작된 새로운 경제전략도 난관에 부딪힐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상황은 개선된 게 없고 국경 봉쇄로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말했습니다.
Has changed that would allow them to improve that situation. And it's in fact gotten worse because
스탱그론 선임 국장은 또 북한이 가까운 장래에 중국과의 무역을 재개하더라도 이는 통제된 상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전에 비해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어려움이 적어도 5년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 경제의 해법은 수출인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물건을 사들이기 위해서는 물건을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올해 초 발표한 5개년 경제계획에서 수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주체와 자력갱생을 강조했다고 브라운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제재로 수출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수입만 늘리는 건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이런 메시지는 북한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먹는 알약 형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가 잇따라 개발됐습니다.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아주는 이 약들은 아직 미국 정부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각국은 벌써 치료제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유럽에서는 속속 방역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흡기 감염이 늘어나는 겨울철로 접어드는 가운데 먹는 알약 형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가 올 안에 출시될 전망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미국 제약사 머크가 개발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외부 자문단 회의를 오는 30일 열 예정입니다. 머크는 이 약을 증상 발현 닷새 내에 투여했을 때 입원이나 사망 확률이 약 50%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약은 지난 4일 영국 정부의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도 5일 알약 형태의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개발했다며 임상시험 결과 증상 발현 사흘 내 투여할 경우 입원과 사망 확률이 8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가능한 한 빨리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머크와 화이자 치료제 모두 닷새간 투여해야 하는데 머크의 경우 닷새 치료분에 미화 $700이며 화이자도 비슷한 가격을 매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있는 코로나 확진자들은 현재 정맥주사 등으로 주입되는 항체 치료제를 처방받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집에서 간편히 먹을 수 있는 알약은 획기적인 개발이라는 평가입니다. 미 벤더빌트 대학 의료센터의 윌리엄 셰프너 박사는 VOA에 다른 약과 마찬가지로 약국에서 코로나 치료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could go to their pharmacy and take their medication the way they do other medicines. This would allow us to treat many more people much more quickly.
셰프너 박사는 이 경우 훨씬 많은 사람들을 더 빨리 치료할 수 있으며 비용도 이번에 비해 훨씬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일 백악관 연설에서 화이자의 코로나 알약 치료제를 수백만 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If authorized by the FDA, we may soon have pills that may treat the virus of those who become infected.
바이든 대통령은 미 식품의약국의 승인이 나면 곧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알약이 확보된다며 코로나의 최악의 결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도구가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먹는 코로나 치료약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화이자의 엘버트 불라 최고 경영자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90개국과 코로나 알약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Of course, we are in discussions with the US government. Actually, we are in discussions with 90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right now.
불라 최고 경영자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가능한 한 빨리 이 약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화이자는 올해 말까지 18만 명 복용분, 내년에는 5천만 명 분량의 치료제를 생산할 계획이며 머크는 연말까지 1천만 명분, 내년에는 2천만 명 분량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로이터통신은 10일까지 호주, 프랑스,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 태국, 영국, 미국 등이 화이자 혹은 머크의 치료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감염 예방이 아닌 사후 치료 목적의 치료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10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Although antivirals are promising, we must be sure to get our population vaccinated. Antivirals, as good as they are not our first line of defense against COVID-19.
파우치 소장은 항바이러스제가 유망하지만 우리는 국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며 항바이러스제가 좋기는 해도 코로나에 대한 우리의 최우선 방어기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치료하는 것보다 감염을 막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AFP통신은 15일 전 세계 코로나 누적 사망자가 509만 8,386명으로 5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각국 보건당국이 제공하는 자료를 AFP가 자체 집계한 것입니다. 통신은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망을 감안하면 공식 숫자보다 실제 사망자 수는 2배에서 3배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2억 5,317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이 누적 확진자 4,707만여 명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3,444만 명인 인도와 2,195만 명인 브라질이 잇고 있습니다. AFP는 14일 신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러시아로 1,211명을 기록했고 우크라이나 442명, 루마니아 233명 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유럽이 코로나 대유행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일 WHO 주간 역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일에서 7일 전 세계 신규 확진자 310만여 명 가운데 63%가 유럽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코로나가 8일째 사상 최고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15일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 확진자 수는 303명으로 8일째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유럽은 이에 따라 코로나 봉쇄 조치를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15일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백신 미접종자의 외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네덜란드는 13일 3주간의 봉쇄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식당, 주점, 식료품점은 오후 8시에 문을 닫아야 하고 비필수 업종은 오후 6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됩니다. 독일의회는 근로자들이 다시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법안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AFP가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국 화이자와 코로나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우그루 사힌 대표는 15일 VOA 터키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상생활로 돌아가기에는 여전히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The vaccination rate is still not high enough to come back to a normal life. We need to be careful. We need to carry masks in closed rooms. We have to continue.
사힌 대표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조심해야 하며 코로나 검사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들이 백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비해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5일 아워 월드인 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48%가 아직 한 차례도 코로나 백신을 맞지 못한 상황이며 특히 저소득 국가들의 경우 인구의 4.5%만이 최소 한 차례 백신을 맞았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눔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12일 전 세계에서 북한과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만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 이야기 계속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558년 11월 17일 엘리자베스 1세가 영국 여왕으로 즉위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1533년 영국 왕 헨리 8세와 두 번째 부인 앤 불린 왕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헨리 8세는 6명의 왕후를 두면서 궁정 암투와 후계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고 생모이자 헨리 8세의 왕후였던 앤 불린은 엘리자베스가 두 살 때 간통죄로 사용됩니다.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고 25살인 1558년 11월 17일 왕위에 올라 1603년 69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44년간 독신으로 살며 영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처녀 여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할 당시 영국은 신교와 구교, 가톨릭과 개신교의 분열 등 종교 갈등과 경제 불안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1세는 신은 한 분이라며 구교와 신교 간의 종교 통일을 이룩하게 됩니다. 또 유럽을 주름잡고 있던 스페인이 영국을 침략했을 때 스페인을 무찌르고 영국을 당당히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1917년 11월 17일 프랑스 조각가 오기스트 로댕이 사망합니다. 근대 조각의 시조이며 근대 조각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가로 간주되는 프랑스와 오기스트 르네 로댕은 프랑스 파리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댕은 어려서부터 시력이 나빴습니다. 학교에서 수학이나 과학 등 학 과목을 잘 따라가지 못했고 그림 그리는 것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14살 때부터 조각가로서의 기초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퇴직으로 집안 형편이 어려워진 로댕은 젊은 시절에 갖가지 부업을 했고 석고를 살 돈이 없어서 흙으로 작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1857년부터 3년간 국립미술학교인 에콜데 보자르의 입학시험을 봤지만 실패했습니다. 마흔이 돼서야 로댕의 능력이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 지옥의 문, 칼레의 시민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로댕은 오랫동안 건축의 장식물에 지나지 않았던 조각에 생명과 감정을 불어넣어 조각을 예술의 반열에 올려놓음으로써 근대 조각의 새 장을 연 위대한 거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또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